예, 오늘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비탄시이면서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 본 시편은 시편 40편의 이 말씀과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이 5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작자들은 이 시편 40편의 이 다윗의 시를 일부 발췌하여서 수정하여서 수록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는 여호와 즉 야훼라는 이름이 세 번 불리고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한 번 불리고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이 한 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는 야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가 두 번 불리고 있고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세 번 불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 시편을 다윗의 시로 스스로가 다른 경우에 이 다윗이 다른 상황을 맞이하여서 동일한 그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시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의 내용으로 시는 원수에게서 수치를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을 구하는 탄원을 드리면서 신속하게 자신 앞에 놓여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 시점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로부터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란 점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간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또 개인의 삶에 많은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재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간구한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이 되는 여호와와 엘로힘을 모두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만을 이렇게 기록하였다라면 여기서는 엘로힘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야훼는 야훼라는 뜻은 자존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엘로힘이라는 그 뜻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0편 1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동일하게 한 번씩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 이 시편 40편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편 40편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두 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의 성호를 또 다른 하나님의 성호를 부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여 주셔서 신속하게 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대단히 곤욕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부르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다음에 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당장 급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위기 상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시점에 와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이 아마 산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의 빛의 한계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우리와 다른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집중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선제적 믿음, 선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제약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파급 효과를 또한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만 혼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희미에 겨운 나날들을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될 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결과 전혀 뜻밖의 결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만큼 잘못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100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과 실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약점이 부각되어서 큰 문제로 여겨지며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위치에 있다라면 이런 일들이 적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공동체와 또 어떤 회사에서의 리더로 있다라면 그 리더의 그 입장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더 큰 파급 효과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제약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들에게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악한 사단과 그 사단의 종노릇하며 믿음의 성도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윗과 같이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의 약점을 들추어서 다윗을 파멸의 웅덩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자들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집요하게 노리는 자들, 다윗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원어에는 모두 이들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와 좌절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다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물러가 수모를 다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심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단지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죄악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악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사악함이 공개되므로 이 원수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발로해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70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물질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까? 삶에 건강하면 결핍된 것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의 호소가 아닌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인 인생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가 결핍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인간의 영혼의 자소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체험을 위해서 강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결핍을 오직 하나님 앞에 도움의 호소를 드리면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강력한 위기의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처지의 다윗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아닌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봉착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한날을 보내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무수한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